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말씀은 이 어두운 시대의 등불과 같아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일이 되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은혜롭게 수납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은 그 주제가 복음 전파에 관한 것입니다. 매튜엘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신임장을 주는 것이라고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세상에 있는 그의 나라의 위대한 헌장을 나누어 주셨으며 그들을 그의 대사로 파송하셨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임장을 교부하고 계신다. 오늘 말씀을 매튜엘리가 이렇게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으며 또한 제자로 삼은 자들을 주께서 분부한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인 제자들에게 신임장을 교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러한 아주 엄중한 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엄중한 명령을 정말로 잘 받아들여야 되고 또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아주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러한 지상 명령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영어로 go죠. go,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을 아주 보충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잘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오늘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너희는 가서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에 가보면은 그 의미가 뭐냐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가라고 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미에서 go, 가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러한 지상 명령이 사도들과 또 제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충실히 이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였고 그래서 많은 회심자들을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한 그러한 일인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면은 4절에 가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했죠.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거기 가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어떤 결실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제자 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교회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더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아시아와 유럽으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결실에 대하여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고 세력을 얻으니까 그 말씀이 전파되면은 전파되는 곳마다 놀라운 결실들이 맺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럼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도 여전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구절인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요. 그 내용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까지 그 내용은 복음을 전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사도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더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방하러 갈 때, 스페인입니다. 로마에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리는 원이 있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더 멀리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도시대 이후에도 이처럼 복음 전파, 이 선교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복음을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복음은 계속하여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 퍼져 나갔는데요. 그 다음에는 유럽에 있는 그 영국, 또 프랑스, 독일 등의 지방으로 퍼져 나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메리카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복음이 그쪽까지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도 전파되었죠. 호주에도 전파되었습니다. 또 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 나갔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의해서 회심하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한 존 엘리어트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또 인도에 가서 선교한 윌리엄 캐리, 중국에 가서 선교한 허드슨 테일러, 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이며 대동강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받아서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한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갔으며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복음을 전하여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멸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 멸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인간이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입니까? 태어나서 무슨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아담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담과 인류가 연합되어 있다는 근거가 아니라면은 이 말씀은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를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의 전반부는 아담이 죄를 범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후반부는 모든 사람, 즉 인류가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아담과 인류가 연합되었다는 이 근거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담과 인류가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은 오늘 로마서 5장 12절과 같은 말씀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요, 인류와 아담은 아담과 인류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이 곧 인류의 범죄인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인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전가된 것.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즉시 그리스도에게 있는 의가 우리에게 연합 전가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상태로 태어나서 그런 상태 그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의 그 상태로 그대로 살다가 죽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그런 상태로 더 빨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심, 회개, 거듭남, 중생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멸망으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 세상은 멸망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시급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웃과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멀리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이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직접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은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을 도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주라.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죠.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예식인 것입니다. 성례 하나죠.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요. 성례에는 그 두 성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복음을 수납한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예식입니다. 오순절 날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에 보면은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네라고 하였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니까 사도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은 뭐냐니까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3천명이 한 설교에 의해서 변화되고 또 동시에 세례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예식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65문에 세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을 정하신 신약의 한 성례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접붙이고 그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예식이라는 거죠. 양자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치입니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엄숙히 유형적 교회에 가입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비로소 유형교회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등록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죠. 등록했더라도 변화되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진정한 유형교회 회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유형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요리문답 165문에 당사자들은 엄숙히 유형적 교회에 가입하게 되어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에게 베푸는 예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의 예식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인쳐주는 그런 예식인 것이지요. 세례를 베풀면은 온 성도들에게 공적으로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형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공포하는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세례를 받으면은 그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인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베풀어지는 세례는 그것을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아무런 내적인 변화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베풀어지는 그런 세례들이 더러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세례를 받아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지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세례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세례의 의식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세례는 변화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 얻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윌리엄 핸드릭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인간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을 그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하나의 대상이라고 고백할 때 세례의 서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아버지의 아들과 상속인을 삼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며 그를 성결케 할 것이며 그가 외적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주시고 마침내 그를 전투적 교회에서 승리의 교회로 옮겨주신다는 표화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매우 중요하다. 만일 진지하게 세례를 받는다면 그는 자신이 세상과 관계를 끊고 그의 삶을 바치기로 작정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주는 것은 세상과 관계를 끊고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물에 잠긴다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끊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는 이처럼 세례를 베푸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또한 지키도록 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이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그 내용들 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는데요. 비유를 가지고 하신 그 모든 말씀들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분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분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에 넣어놓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례를 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르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다 내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분부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교리가 있지요. 또 인간이 누구인지에 관한 그런 교리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존재라는 데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속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칭의, 성화, 영화가 무엇인지 하는 것과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또 죽음 이후에 있을 일들과 종말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곧 주께서 분부하신 그런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받고 제자가 된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에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가르치는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례받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입니다. 그것은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죠. 어디까지요? 온전한 그런 데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지런히 주님께서 분부한 말씀으로 또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울이 한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서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했는데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목적 때문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와 같은 직분자들을 준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가르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여기 나와 있죠.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며. 이런 직분을 준 이유가 세례받는 데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고 계속 영적으로 자라나서 성숙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직분자들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도 온전한 사람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까지 이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리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루므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이 말씀은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고자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는 바로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바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온전한 데 이르도록 가르치는,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출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복음을 진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 곧 성경 전체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여서 세례를 주는 것으로 모든 사명을 다 마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거듭나는 것은 시작이지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부지런히 배워서 온전한 데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충성스럽고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참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받아들고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서 자신을 희생하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그들은 잘 이해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는 신실하고도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